나의 여행은 목적지가 없는 여행이었다. 여행과 목적이 하나가 되었다. 강과 강물의 흐름이 하나가 되듯이 나 자신과 나의 움직임이 하나가 되었다. 나는 여행 그 자체가 되었다. 그리고 그 여행은 외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내적인 세계를 떠나는 여행이었다. 나는 방랑자, 영적인 세계를 떠나는 방랑자였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를 바꾸는 위대한 힘 고전, 고전의 고전일기 구본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의 힘을 입어서 함께 진행하고 있는 이희구입니다. 네. 선생님, 예. 여기서는 여행이 나와 하나 일체가 된다 이런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여행을 떠나면서 나 하나가 될 수 있는 그것도 힘든 일인데 사실.
그렇죠. 근데 예. 이제 같이 가는 사람과 하나가 되고 또 세상과 하나가 되고
네.
길 그 자체와 하나가 되는 이런 그 짜릿한 전율을 네. 이 분리돼 있지 않고 우리가 우주 속에 같은 존재들이구나라는 걸 느껴갈 수 있는 그 순간순간들이 여행의 맛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역시 네. 우리 구 선생님은 쉽게 말씀하십니다.
네, 쉬웠어요?
예,
네.
고전 읽기 문을 열었는데요. 참여 방법 안내부터 해드릴게요.
문자 참여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라디오 반디와 스마트폰은 반디 어플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팟캐스트로 고전읽기 방송을 다운받아서 언제든지 들으실 수 있도록 준비해 두었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전읽기 홈페이지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고전읽기라고 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고전읽기 11월 시작됐죠? 11월 1일이네요, 선생님 벌써.
그렇죠?
예.
네.
자, 오늘의 첫 곡 듣고 이어볼게요. 리타 쿨리지입니다. We are all alone.
그때까지 유럽인들 누구도 들어보지 못했던 것을 들었고 그리고 보지 못했던 것을 보고 돌아온 마르코 폴로. 그의 발자국을 따라서 그가 걸었던 길을 다시 걸어보고 있습니다. 마르코 폴로의 동방경문록 오늘 아홉 번째 여행을 시작합니다.
마르코 폴로는 참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누구도 해보지 않은 걸 내가 가장 처음 해봤다는 그런 느낌도 얻을 수 있었고
말이에요. 그 젊은 나이에
그 젊은 나이에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 10월의 주제 젊음의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을 선택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아, 저는 젊었을 때 그런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서 되게 아쉬운 생각도 들고
그래서 아쉽죠. 그러나 뭐 젊음이 꼭 그 나이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이라도 떠나시면 어떨까?
지금이 가장 젊습니다.
맞아요.
자, 그럼 다시 마르코 폴로가 이 동방견문록을 보여줌으로써 해서 15세기에 대항해 시대가 열렸어요, 선생님.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때 벌어진 일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아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유럽인들에게 있어서 바다라고 하는 것은 지중해였어요.
그렇죠.
그리스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럽과 아프리카 사이에 있는 내해죠. 말하자면 바다는 바다지만 아주 시시한 바다죠. 그러다가 이 마르코 폴로의 이 책의 영감을 받아서 이거 말고 훨씬 더 큰 바다가 존재하고 훨씬 더 큰 대륙이 존재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들은 쪽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드디어 바다의 끝. 지금도 가면 그 포르투갈의 까보다 로카라고 하는 대서양을 끼고 있는 절벽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사람들은 대서양을 향해서 출발했었죠. 바로 이러한 새로운 세상에 대한 인식, 즉 육지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곳, 거기서 우리는 모두 멈춘다고 생각하지만 바로 거기서 바다는 시작되고 새로운 세상은 시작된다는 인식을 갖게 만들어준 책이 바로 이 마르코 폴로의 책이었죠. 그러나 사실은 맞아요. 그 이제 그 새로운 이제 뭘 물어보려고 하는지
선생님 잘 아세요.
예. 그러니까 새로운 대륙을 발견하는 거는 좋으나 발견했기에 또 침략했고 또 멀쩡히 잘 살고 있는 그 원주민들을 못 살게 굴었고 그들을 노예화 시켰고.
아, 제가 묻고 싶은 게 그거였었어요, 선생님.
네, 그랬지. 아까부터 잘 아시는 막 그랬던 거예요.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안타깝죠. 예. 그럴 때 우리는 그 마크 트웨인이 했던 말, 허클베리 핀에서 우리가 그 얘기를 한번 했었죠. 아주 멋있는 말을 했죠.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일은 참 멋진 일이다. 그러나 그냥 지나쳐 갔더라면 더 멋졌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네요.
정말 이 네, 속에 많은 걸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예. 자, 근데 마르코 폴로는 뭐 신대륙을 발견해서 내가 이걸 가져야지, 뭐 여기 원주민들을 노예화 시켜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전혀 아니었죠. 예. 네, 왜냐하면 오히려 새로운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새로운 세상에 대한 존경과 네. 새로운 세상에 대한 황호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새로운 세상을 보긴 했지만 그러나 폴로의 관점은 이렇게 지배자적인 관점도 아니었고 침략자의 예. 관점도 아니었죠. 굉장히 관용적인 관점이었죠.
마르코 폴로는 젊은 나이에 신비롭기만 했고 신기하기만 했고 정말 많은 것들을 내 눈앞에서 이렇게 벌어지니까 너무너무 벅찼던 그런 기분.
예. 네. 그래서 이제 늘 반밖에 말을 못하죠.
그렇죠. 내가 말을 해도 사람들이 안 믿을 거고. 자, 오늘의 퀴즈 내드릴 시간이네요. 인도의 신분제도에 대한 퀴즈입니다. 인도의 신분제도인 카스트 제도 잘 알고 계시죠? 사람의 신분을 4개 등급으로 나누는데 가장 높은 신분인 브라만에 속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1번 승려, 2번 군주.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대로 정답을 보내주시고 오늘은 세 분께 비비크림 드릴게요. 그렇다면 마르코 폴로의 눈에 비친 브라만의 모습을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백운철님 낭독입니다.
그들 중에는 축이라고 불리는 수도사들이 있는데 다른 사람보다 더 오래 살아 150세에서 200세까지 산다. 그런데도 그들의 몸은 아주 건강해서 원하는 곳은 어디든 오갈 수 있고 마치 젊은 사람들처럼 사원이나 우상에게 필요한 봉사도 너끈히 수행할 수 있다. 이런 것은 그들이 행하는 절제, 즉 매우 좋은 음식을 적게 먹는 것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다른 것보다 주로 쌀과 우유를 먹는 것에 익숙해 있다. 내가 그렇게 장수하는 이들 추기가 무엇을 먹는지 말해주면 여러분은 정말로 놀랄 것이다. 그들은 수은과 유황이 섞인 것을 마시는데 그것을 마시면 생명이 연장되고 그로 인해 장수하게 된다고 말한다. 그들은 한 달에 두 번씩 그것을 마시는데 여러분은 이 사람들이 장수하기 위해서 갓난아이 때부터 그것을 마시는 것에 습관이 되어 있고 내가 말했듯이 그렇게 장수하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유황과 수은을 섞은 이 음료를 복용하는 사람들이다. 또한 이 마하바르 왕국에는 추기라고 불리는 교단이 하나 있는데 그들은 매우 엄격하게 절제된 생활을 하고 있다. 그들이 얼마나 강인하고 힘든 생활을 하는지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주겠다. 그들은 몸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는데 심지어 국부조차 가리지 않은 채 알몸으로 다니며 소를 숭배하여 대부분 굴이나 청동으로 도금한 조그만 소를 이마 가운데에 붙이고 다닌다. 또한 그들은 쇠똥을 태워 가루를 낸 것을 아주 경건하게 몸의 여러 군데에 바르는데 그것은 마치 기독교도가 성수로 그렇게 하는 것과 같다. 누군가 지나가다가 그들에게 인사를 올리면 마치 대단히 성스러운 것이냐 이 가루를 그 사람의 이마에 발라준다. 그들은 음식을 그릇이나 나무 쟁반에 담지 않고 천국의 사과 잎이나 다른 커다란 잎사귀 위에 받아서 먹는다. 그러나 잎이 푸를 때가 아니라 건조해졌을 때 그렇게 하는데 그 까닭은 푸른 잎에는 영혼이 있어 그것을 먹는 것은 죄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세상의 모든 생물체에 대해서 죄가 될 만한 어떠한 행동도 범하지 않으려고 조심하며 죄라고 생각되는 행동을 범하느니 차라리 자기가 먼저 죽으려 한다. 그리고 만약 다른 사람들이 그들에게 무엇 때문에 벌거벗고 다니고 국부를 드러내놓고 창피한 줄 모르냐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한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바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또 이 세상에 나올 때 아무런 옷도 걸치지 않고 알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벌거벗고 다니는 것이다.
우리가 국부를 보이면서도 아무런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 것은 그것으로 아무런 죄도 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신이 성적인 쾌락이나 죄악을 범하지 않는 당신의 손이나 얼굴이나 신체의 다른 부위를 보여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다. 그러나 당신은 신체 일부분이 죄악을 범하고 성적 쾌락에 빠지기 때문에 그것을 부끄러워하여 옷을 입어 가리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으로 아무런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마치 손가락을 보이듯이 그것도 보이는 것이다.
그들은 자기 국부를 내보이면서도 아무런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 이유에 대해 묻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해 준다. 그들은 지상의 동물을 비롯한 어떠한 피조물도 살생하지 않는다. 심지어 파리나 벼룩이나 벌레까지도 죽이는 일이 없는데 그 까닭은 그것들도 영혼을 갖고 있어 그것을 먹는 것은 죄를 짓는 결과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은 녹색의 풀이나 약초나 뿌리 등이 마를 때까지는 먹지 않는데 그것은 녹색 풀들이 영혼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실제로 이들은 바닷가나 강가에 갔을 때 대변을 보고 싶으면 물가 모래밭에 변을 본 뒤 자신의 몸을 물에 깨끗이 씻는다. 몸을 씻은 뒤에는 작은 막대기나 가지로 똥을 흩뜨려 모래밭 이리저리 흩어져 아무것도 보이지 않도록 한다. 왜 그렇게 하느냐는 질문을 받으면 그들은
왜냐하면 그곳에 벌레가 생겨나기 때문이다. 벌레가 생겨났는데 태양에 의해 먹을 것이 다 말라버리면 그것들은 먹이가 없어 죽어버릴 것이다. 그 물체는 우리 몸에서 배설되는 것으로 우리 몸에서 나온 그렇게 많은 영혼이 죽음을 당한다면 먹이가 없으면 사람 역시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크나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우리는 그 배설물을 없애서 아예 거기서 벌레가 생겨나지 않도록 하고 또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먹을 것이 없어져도 그것들이 죽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여기서 축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축이는 다른 수행자들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렇죠. 네, 이제 명상 수행을 하는 요기들을 말하는데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서 정말 이렇게 마르코 폴로의 말대로
네.
믿지 못할 거야.
무슨 말씀하시려고
실제
선생님?
있는데, 그 실제로 이 요기들, 추기들에 대한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좀 전해지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마르코 폴로 시대만 아니라 2010년에도 인도에서 70년간을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80살이 넘은 노인이 이제 화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야 그러면 한번 실험해 보자.
네.
그래서 2주간 물은 물론이고 이제 다른 것도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사실 아무 이상이 없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못 믿죠, 선생님.
평생을 요가 명상으로 살았다. 현대의 기인이 있는데 이때 이런 거 참 많은 것 같아요.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는지 모르지만 공중 부양을 하고
그렇죠.
뭐 이런 분들.
TV에서 그런 거 봤죠.
네네.
예.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70년간 아무것도 안 먹었다 그러는 거는 그건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믿어지질 않는.
그 마르코 폴로의 그 네. 심정이죠. 믿지 못할 거야. 내가 얘기해도 믿지 못할 거야.
그래요.
그게 뭔지 이제.
네. 이 카스트 제도 그중에서 제일 높은 게 지금 얘기가 나온 것이 제일 높은 등급이 브라만이었어요.
그렇죠. 예. 오늘 이제 퀴즈하고 이제 잘 연결이 돼 있죠.
그래요. 네. 그다음이 뭐 왕이나 귀족들을 얘기하는 게
크샤트리아고.
예. 그리고 네, 상인이 바이샤.
농민. 네. 뭐 이렇게 돼서 생산 예. 계급이 이제 바이샤예요.
그렇지.
그리고 이제
수드라.
육체, 예. 예. 육체 노동. 하시는 분들이 이제 수드라인데 네. 지금도 뭐 인도의 카스트 제도가 이렇게 있어요. 사실은 문화적으로는 조금, 예. 존재하고 예. 법적으로는 금지돼 있지만 뭐 여전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 얼마나 인도가 이렇게 평등하지 않은가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는데 사실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럽의 왕족과 귀족이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사제 계급이 또 따로 있고, 그리고 이제 농노 계급이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우리도 오래됐지만 뭐 성골, 진골, 육두품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예. 아 그러면 인도에서 이 카스트 제도 말고도 아주 우상시되는 인물이 있다고 하는데 또 낭독으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이 사가모니는 사람들이 최초로 그의 이름으로 우상을 만들어 바친 인물이다. 그들의 관습에 따르면 그는 이제까지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그들 내에서 최고의 인간이며 그들은 그를 성인으로 존경하고 그의 이름으로 우상을 만든 최초의 인간이라고 한다. 그는 부유하고 강력한 어떤 대왕의 아들이었는데 이 아들은 얼마나 착한 사람이었는지 어떠한 세속적인 것뿐만 아니라 왕이 되는 것조차 바라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는 이 아들이 왕이 되는 것도 원치 않고 또 세속적인 것에 대해서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매우 괴로워했다. 그래서 그에게 다음과 같은 한 가지 큰 제안을 했다. 즉, 그를 나라의 국왕으로 세워줄 테니 자기 마음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군주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그 자신은 기꺼이 왕관을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고 어떠한 통치권도 갖지 않을 것이니 그 아들이 유일한 군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의 아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대답했다. 왕은 아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통치할 의향이 없는 것을 보고 크게 괴로워했고 그런 슬픔으로 거의 죽을 지경이었다. 그것도 놀라운 일은 아닌 것이 그에게는 이 아들 외에 다른 아들이 없었고 왕국을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왕은 다음과 같은 행동을 취했다. 그는 자기 아들이 기꺼이 세속적인 일에 매달리고 왕위와 왕국을 소유하려는 마음이 생기도록 어떤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그래서 왕은 아들을 매우 아름다운 궁전에 데려다 놓고 그에게 사람 마음을 휘어잡는 어여쁜 여자 3만 명을 붙여주어 그의 시중을 들게 했다. 남자들은 그곳에 절대로 출입하지 못하게 하고 그 여자들만 머물도록 했다. 그래서 그 여자들은 그를 침대에 누이기도 하고 식탁에서 시중을 들기도 하며 하루 종일 그를 따라다녔다. 왕의 명령에 따라 그들은 그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으며 그를 즐겁게 하기 위해 온갖 오락을 다 해보였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왕자는 어떤 쾌락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는데 오히려 전보다 더 굳건하고 순결해졌으며 그들의 관습에 따라 정말로 올바른 생활을 해나갔다. 또한 그는 매우 귀하게 자란 젊은이였기 때문에 일찍이 왕궁 밖으로 나간 적이 없다. 그의 아버지가 노인이나 불구자를 그의 눈에 띄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지체가 부자유스러운 사람을 본 적조차 없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젊은이가 말을 타고 길을 가다가 죽은 사람을 보게 되었다. 그는 여태까지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크나큰 충격을 받았다. 그가 즉시 옆에 있던 사람들에게 그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자 그들은 죽은 사람이라고 대답했다. 왕의 아들이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죽는단 말인가? 라고 묻자 그들은
예,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그러자 젊은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말을 탄 채 깊은 생각에 빠졌다. 그리고 나서 얼마 가지도 않았는데 어떤 대단히 늙은 사람을 보게 되었다. 그는 걷지도 못할 뿐 아니라 노쇠했기 때문에 이빨이 모두 빠져버린 상태였다. 왕의 아들이 그 노인을 보고는
저것이 무엇이냐? 무엇 때문에 저 사람은 걷지도 못하는가?
하고 물어보았다.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노인이 늙었기 때문에 걷지도 못하고 이빨도 빠진 것이라고 대답했다. 죽는 것과 늙는 것에 대해 제대로 알게 된 왕의 아들은 왕궁으로 돌아가서
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머무르지 않겠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 또 그를 창조한 사람을 찾아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아버지와 왕궁을 떠나 아주 깊고 외딴 산중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일생을 정직하고 순결하게 살았고 극도로 금욕적인 생활을 했다. 정말로 그가 기독교 되었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위대한 성자가 되었을 것이다.
마르코 폴로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처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약간 엉터리죠.
좀 선생님이 그럼 바로 잡아주세요.
네, 무슨 네. 세일론 섬에서 뭐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스카버니가 세일론 섬에서 출생하신 건 아니죠.
아니죠.
근데 그것만 빼면은 거의 정확해요. 오. 기독교의 관점에서 봤지만,
네.
그래요. 이제 이제 석가모니의 탄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히려 비교적 잘 알고 있는데,
네.
석가모니가 어떻게 돌아가셨는가, 즉 석가모니의 인멸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세히 알고 있지 못하는 것
그러네요.
같아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뭐 이 기회에 잠깐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석가모니는 우선 오래 사셨어요. 80살이 넘게 사셨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모험은 열반의 땅인 쿠시나가라를 향해서 이제 노쇠한 몸을 끌고 이제 그쪽을 향해서 가고 있게 됩니다. 그랬다가 그 중간쯤에서 대장장이의 아들인 춘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공양을 하게 되는데,
네.
뭐 버섯 요리 종류인 것 같아요. 이걸 이제 공양을 했는데 이걸 먹고 탈이 나셨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못 가고 길에서 이제 눕게 됩니다. 그래서 사라수라고 하는 두 개의 나무 사이에 이제 눕게 되는데 북쪽으로 이제 얼굴을 두시고
머리를 두시고
그리고 오른쪽 옆구리를 땅에 댄 이제 와불의 자세가 되죠.
예.
누워 있는 상태에서 옆으로 눕게 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주 심하게 아프셔서
네.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열반을 하시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마지막으로 했던 두 가지 일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어떤 거죠?
그때 내가 석가를 찾아가서 그에게 질문할 게 있다라고 들이닥친 인물이 하나 있는데 이분이 바로 이제 수바드라라고 하는 인물인데 그러니까 아난다를 중심으로 한 석가의 제자들이 아 지금은 너무 위급해서
예, 예.
당신이 물어볼 수 없다 그랬는데 석가가 들게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수바드라의 질문에 답을 하고 그를 마지막 제자로 받아들여 죽을 때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자기의 제자와 구원으로 이제 이끌게 된다고 하는 그 부분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가장 중요한 유언에 해당되는 게 남아 있는데 보통은 이제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의지해라. 진리를 등불로 삼고 진리에 의지해라. 모든 것은 덫이 없으니 게을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해라. 이게 이제 모든 제자에게 한 마지막 유언입니다.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죠.
제가 이 끝을요, 선생님. 부처님께서 그런 거예요. 네가 네 스스로 부처가 되라.
맞아요.
그래서
그 뜻이에요.
예, 그 뜻이에요. 예. 그래서 성불하세요.
네.
우리가
맞습니다.
너 부처 되라 이 얘기거든요.
지금 불교
아니에요. 아유, 제가 뭐 감히. 자, 여러분 오늘의 퀴즈 다시 한번 좀 내드릴게요. 인도의 신분제도, 카스트제도 알고 계시죠?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웠죠. 사람의 신분을 4개 등급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가장 높은 신분인 브라만에 속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보기 1번 승려, 2번 군주.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디로 정답을 보내주시고 오늘 세 분께 예뻐지시라고 비비크림 준비해 드렸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어볼게요. A.R. 라만이 노래합니다. J-Ho.
여러분께서는 지금 동서양 고전 100선을 선정한 숭실대와 함께하는 EBS FM 고전 읽기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 주에는 사계절 출판사에서 나온 마르코 폴로의 동반 경문록을 읽고 있는 중입니다.
마르코 폴로는 신기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죠. 정말 내가 얘기해도 믿을지 모르겠지만 하면서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데 여기 또 믿지 못할 커다란 새 한 마리가 있대요. 모게다쇼 섬에 산다는 그리폰 새라고 하는데 일단 낭독으로 듣고 와서 이어봅니다.
이 섬에는 다른 어떤 지방보다도 많은 코끼리들이 살고 있다. 세상 어느 곳에서보다 이 섬과 찬기바르 섬에서 상어가 가장 많이 매매될 것이다. 이 섬 사람들은 낙타고기 이외에 다른 어떤 고기도 먹지 않는다. 그래서 매일같이 얼마나 많은 낙타들이 도살되는지 그것을 보기 전에는 누구도 믿지 않으려 할 정도이다. 그들은 이 낙타고기가 다른 고기에 비해 더 훌륭하고 몸에도 좋다고 말하며 1년 내내 그것을 먹는다. 이 섬에서는 우리나라의 것과 크기가 비슷한 자단목이 자란다. 이 나무들은 다른 나라에서는 상당히 비싼 것이지만 그곳에서는 마치 우리가 흔히 야생나무를 보듯이 많이 자란다. 용연향도 많이 생산되는데 그 까닭은 바다에 고래와 말향고래가 많기 때문이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용연향은 고래에서 나오기 때문에 고래와 말향고래가 많이 잡히는 그곳에서 용연향이 대량으로 생산되는 것이다. 표범과 살쾡이와 사자도 헤아릴 수 없이 많고 숫사슴, 노루, 황갈색 사슴을 비롯한 여러 짐승들도 풍부하다. 사냥감이 될 만한 여러 종류의 새들도 많고 몸집이 매우 큰 타조도 있다. 우리 것과는 다른 이상한 새들이 있어 보기에도 신기할 정도이다. 많은 선박이 갖가지 상품을 싣고 그곳으로 오는데 그것들은 금실과 비단으로 짠 옷감을 비롯하여 여러 종류의 물건들로서 그것에 대해서는 일일이 설명하지 않겠다. 그들은 그것을 모두 팔고 이 섬의 물건들과 교환한다. 상인들은 배에 잔뜩 싣고 온 물건을 부려서 모두 판매한 뒤 이 섬의 물건을 싣는다. 그리고 선적이 끝나면 떠나간다. 상인들은 많은 수익을 올린다. 여러분에게 말해두지만 배들은 이 섬과 찬기바르 섬 아래로는 더 이상 남쪽으로 내려가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곳의 바다는 빠른 속도로 남쪽으로 흘러서 그곳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배들은 그곳으로 가지 않는다. 배들은 마바르에서 이 섬까지 20일 만에 오지만 마바르로 돌아갈 때는 석 달이 걸려도 가기 어렵다. 왜냐하면 해류가 하루 종일 남쪽으로 흐르는데 남쪽 이외의 다른 방향으로는 결코 흐르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 말에 의하면 그쪽으로 해류가 흐르기 때문에 배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매우 남쪽에 위치한 다른 섬들에는 그리폰 새가 있는데 그 새는 1년 중 특정한 계절에만 그곳에 나타난다고 한다. 그러나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그 새가 우리가 믿고 또 그리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즉, 우리는 그것이 반은 새이고 반은 사자라고 하지만 그것을 직접 본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반은 새이고 반은 사자 모습이 아니라고 한다. 그것은 꼭 독수리처럼 생겼는데 다만 그 크기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이다. 여러분에게 그것을 직접 본 사람들과 또 나 자신이 본 것을 이야기해 주겠다. 그들 말에 따르면 그것은 얼마나 크고 힘이 센지 코끼리를 집어서 하늘 높이로 날아올랐다가 땅에 떨어뜨려 코끼리를 박살낸 다음 그것을 배불리 뜯어먹는다고 한다. 그것을 본 사람들의 얘기에 의하면 날개를 펴면 30보, 깃털의 길이는 12보나 되고 두께도 그 길이에 걸맞을 정도라고 한다. 내가 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책의 내용에도 부합될 것이다. 이제까지 그리폰새를 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전해주었는데 실은 데칸이 그 섬들에 대해서 알고자 사신을 그곳으로 보낸 적이 있었다. 또한 그는 그 사신에게 전에 사신으로 갔다가 포로로 잡힌 사람을 풀어달라는 요청도 전달케 했다. 그래서 이 사신들과 포로로 잡혔다가 풀려난 그 사람은 데칸에게 그 이상한 섬에 관한 진기한 이야기들을 해주었다. 그 사신들은 데칸에게 엄청나게 큰 멧돼지의 이빨도 갖다 주었다. 대군주가 그것을 달아보게 했더니 무게가 14파운드나 되었다. 그들이 말하는 바에 따르면 그곳에는 버팔로만큼 커다란 멧돼지가 많으며 기린이나 야생 나귀도 많다고 한다. 그곳에 있는 짐승과 새들은 우리의 것들과는 너무나 달라 그것에 듣거나 실제로 본다면 대단히 놀랄 것이다.
이것도 또 신기한 새네요, 선생님. 어마어마한 새인데 그죠? 저번에 마르코 폴로가 왜 뱀 보고 이상하게 표현했었죠? 악어 보고 악어 참. 보고. 예. 또 이것도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거는 진짜 뭘 말하자면 이제 이게 마르코 폴로한테 딱 맞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거보다 내가 더 재밌는 얘기 우리가 읽어보지 못한 거 하나 더 얘기해 줄게.
그것도 마르코 폴로가 한 얘기예요.
그럼요, 이 책에
책에
나오는
있어요? 얘기야. 뭐예요?
예. 다이아몬드 채 짚어봐라요.
아,
다이아몬드가
말씀해주세요.
진짜 깊은 계곡 밑에 이제 다이아몬드가 있는 거예요.
네네.
내려갈 수가 없어, 절벽을 타고.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든 갖고 싶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 원주민이 어떤 채취 방법을 가지고 있냐면 예. 위에서 날고기를 절벽 위에서 휙 던져요.
날고기를?
네, 날고기를.
예.
이 계곡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예.
그러면 그 밑에 이제 다이아몬드가 뾰족뾰족 갖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팍 박히는 거지.
그렇겠죠.
그죠? 그러면 거기서 살고 있는 흰색의 독수리가 네. 이 날고기 때문에 그쪽으로 계곡으로 막 내려간대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날고기를 채가지고 올라오는 거지.
네.
그러면 이제 그 독수리가 가는 곳으로 막 쫓아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독수리가 이 날고기를 먹으려고 그러면 가가지고 때려가지고 쫓아보내고 그러면 이제 그 날고기에 다이아몬드가 이제 이렇게 붙어 있는 걸 띄어가지고 채취하는 이런 방법이 있고
원시적이다.
또 하나는 쫓아갔는데 애가 고기를 다 먹어버렸어.
어머.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예.
저기 날아가는 애하고 뛰어가는 애하고 다르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독수리를 쫓아가는 거예요, 또. 그럼 예. 독수리가 언니 자기 둥지에 가가지고 또 이제 신뢰를 할 거 아니에요. 예. 변을 보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 변을 뒤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이아몬드를 찾아내는 뭐 이런 방법이 있어요. 다이아몬드는 그때도 이렇게 유명했나 봐요.
그러면 마르코 폴로는 이건 누구한테 들은 얘기겠죠. 그거는 자기가 직접 해보지는 않았고.
그렇지, 들은 예. 얘기겠죠. 근데 거기는 갔나 봐, 이 섬에는.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번쩍거리는 걸 보긴 본 것 같아요.
그렇지,
예. 예. 자, 참 재미난 얘기들이 참 많이 실려 있기도 합니다. 오늘의 퀴즈 다시 한번 좀 내드리겠습니다. 인도의 신분 제도인 카스트 제도, 사람의 신분을 4개 등급으로 나누는데 가장 높은 신분인 브라만에 속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보기 1번 승려, 2번 군주.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대로 정답을 보내주시고 세 분께 오늘은 비비크림 준비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또 낭독으로 들어가 봐야 될 텐데 이제는 예멘으로 가볼게요. 항구 도시입니다. 이곳에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듣고 올게요.
여러분에게 아바시 지방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으니 이제는 아덴 지방에 대해서도 말해주겠다. 이 아덴 지방에는 아덴의 술탄이라 불리는 군주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주민들은 모두 마호메트를 숭상하는 사라센으로 기독교도를 매우 싫어한다. 도시와 촌락이 많다. 이 아덴에는 항구가 있는데 인도 각지에서 각종 물건과 상인을 실은 배들이 들어온다. 상인들은 이 항구에서 다른 작은 배들에 짐을 옮겨 싣고 강을 따라 일의 거리를 간 뒤 그 일의 거리의 여행 끝에 배에서 내린 짐을 낙타에 싣고 다시 30일 거리를 운반한다. 이 30일 거리의 마지막에서 나일이라고도 불리는 알렉산드리아 강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나서는 그 강을 따라 쉽게 알렉산드리아까지 곧바로 운반된다. 이런 방식으로 그리고 이 길을 따라 아덴 방향에서 알렉산드리아에 살해 산 사람들에게 후추와 향료와 값비싼 상품이 수송되는데 다른 방법으로는 알렉산드리아로 올 수 없다. 이 아덴항에서 많은 상인과 상품을 실은 배들이 인도의 여러 섬으로 출항한다. 이 상인들은 이 지역에서 값비싸고 아름다운 아랍의 전쟁용 말을 인도로 많이 수출하며 그것으로 막대한 이익을 올린다.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그 상인들은 좋은 말 한 마리를 은화 100마르크나 그 이상의 가격으로 판다는 사실이다. 아덴의 술탄은 자기 나라를 들락거리는 상인과 선박으로부터 많은 관세를 거두어 막대한 수입과 재산을 얻고 있다. 이러한 식으로 그는 자기 나라에 오는 상인들에게 관세를 걷기 때문에 지상에서 가장 부유한 왕들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이야기해 줄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술탄이 기독교도들에게 매우 큰 피해를 입히는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이다. 바빌로니아의 술탄이 아크레시로 가서 그곳을 점령하고 기독교도에게 많은 피해를 입혔을 때 이 아덴의 술탄은 휘하 기병 3만 명과 낙타 4만 마리를 그 바빌로니아의 술탄에게 공급해서 도움을 주었는데 그것이 사르센들에게는 큰 힘이었고 기독교도에게는 커다란 손실이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행동한 것은 바빌로니아의 술탄을 친근하게 생각했다거나 혹은 그를 사랑해서라기보다는 기독교도들을 증오했기 때문이었다. 아덴, 쿠르모스, 키시 및 다른 지역의 배들은 인도양을 항해하다가 선체 때문에 조난당하는 일이 많다. 만약 그들의 바다에서 일어나는 격랑이 우리의 바다에서 일어난다면 아마 어떤 배들도 제대로 항해를 마치지 못하고 난파되고 말 것이다. 그러면 그러한 배를 타고 다니는 선원과 상인은 어떻게 하는가? 그들은 가죽으로 만든 푸대 하나를 갖고 배에 오르는데 기후가 나빠지고 바다가 요동친다고 생각되면 갖고 있던 진주와 보석 그리고 옷과 약간의 필요한 음식 등을 그 푸대에 넣은 뒤 그 모두를 끈으로 묶어서 마치 보트나 뗏목처럼 만든다. 그래서 만약 바다의 격랑으로 배가 가라앉아도 그들은 푸대 위에 올라타고 아무리 바다 한가운데 있어도 설령 육지에서 200마일이나 떨어져 있어도 바람에 밀려 매일매일 육지를 향해 다가가게 된 것이다. 그들은 바다 가운데에서 그 푸대 위에 있을 때 그들이 무엇인가를 먹고 마시고 싶으면 그 푸대에서 음식과 음료수를 꺼낸 다음 다시 바람을 불어 부풀린다. 이런 방식으로 그들은 조난을 피하지만 물론 배와 대부분의 물품을 잃어버린다.
아, 잘 듣고 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 대본 받고서 딱 생각했던 게 에덴, 에덴. 이게 우리 아덴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어디서 많이 들었죠?
예, 그때 그 소말리아 해적.
그렇죠.
예.
거기입니다. 거기.
거길 말하는 네, 거예요?
맞아요.
그럼 거긴 아프리카 아닌가요?
아프리카죠.
그러면 그 아프리카까지 갔다는 얘기예요?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이미 이때쯤 되면은 이 해양에 대한 항해술이 상당히 발달하고요. 그리고 이미 그쪽은 그 다 영향권 안에 이제 있게 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원나라가 멸망한 후에는 그 명나라 영락제 때 네. 정화가 이끄는 대함대가 벌써 이제 거기까지 진출하게 되는 거죠.
네. 야, 그러면은 거의 다 와갔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거의 이 이제 15세기의 그 대항해 시대에 항상 우리는 유럽의 대항해 시대만 얘기하지만
예.
이미 이때 이, 그, 이 아시아에서의 중국을 중심으로 한 이쪽은 이쪽 아프리카까지 그 함대를 이끌고 가게 되죠. 정화의 함대와 원정은 아주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황관이죠.
네. 그래요. 네. 이제 중국의 중심부보다 이 마르코폴로의 고향인 베니스 쪽으로
점점
가까이
점점 이제 서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래요.
이제 인도를 지나서 이제 아프리카 쪽으로 가고 있고 그렇죠.
그러면 마르코 폴로의 동방 견문록 아직 마르코 폴로의 여행이 조금 남아 있어요.
남아 있죠?
예, 그 네, 남겨진 부분은
7편이 남았죠.
네, 내일 이야기를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하나의 젊음. 인간은 새로운 목표에 자신을 적응시켜야 한다. 과거의 목표는 이미 사라졌다.
위대한 남극 탐험가 어니스트 세클튼. 질 베른의 소설 해저 2마리를 보면서 바다로 나가기를 꿈꿔왔던 그는 24살의 이른 나이에 항해사 자격을 얻어서 선장이 됩니다. 그리고 3년 뒤 당시 유명했던 탐험가였던 스콧의 탐험대에 합류하면서 남극 탐험에 참여하게 됩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이런 기쁨을 기대하고 있었지만 그 기쁨도 잠시 세클턴은 스콧에게 해고를 당하고 고향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곧 이루어질 것 같은 꿈에서 멀어졌을 때 그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민간의 탐험대를 조직해서 남극 탐험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록 늘 한 발짝 늦게 목적지에 도착하지만 멈추지 않는 도전과 리더십으로 그는 그 어떤 탐험가보다도 위대한 리더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고전읽기 도와주시는 분들이죠. 파라다이스 스파도고에서 스파 이용권, 리맥스 상사에서 크래신 헤드폰, 리젠 성형외과에서 마스크팩, 카페 도로시에서 커피 쿠폰 세트, 애니플레이스에서 테이크미 스킨 리커버리 비비, 사계절에서 동방 견문록, 공연 전시 선물은요. 김부대왕과 신라의 멸망이 스타일리시한 정치극으로 거듭난다. 국립극단 삼국유사 프로젝트 연극 멸 초대권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퀴즈 정답 발표해 주세요.
예, 인도 카스트 제도에서 가장 높은 신분은 브라만이고 네. 승려 계급이죠.
그렇습니다. 네. 퀴즈 정답 맞추신 분들 방송 끝난 후에 고전읽기 홈페이지 선물방 확인하시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면 연락처와 주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오늘도 낭독해 주신 백운철님 감사드리고요. 끝곡으로는 아우, 선생님 내일도 보고 싶을 것 같은데 김범수의 보고 싶다 듣고요. 인사드릴게요. 저는 이희구였습니다.
저는 구본영이었습니다.
고전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